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26년 1월 3일자 시사 앤 피플 신문 사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반박 분석입니다. 이 사설이 공화, 돌봄, 녹색이라는 책을 다루면서 약 1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 그 이후에 우리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지점은 바로 이 지적인 충돌입니다. 한쪽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겪고 보니 현행 헌법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 그러니 시민의회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대안이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해서 어쩌면 병을 고치려다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두고 벌이는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죠.
맞습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고장 났는데 이걸 완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울 거냐, 아니면 기존 부품을 잘 닦고 조여서 쓸 거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그럼 이 논쟁의 핵심을 하나씩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새로운 공화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 진단부터 살펴보죠. 자,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책의 저자들은 이 사건으로 현행 87년 헌법의 모순이 뭐랄까 남김없이 드러났다고 아주 강하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시대를 장기제 3공화국 시대라고 부르던데요. 이건 단순히 6공화국 다음이 7공화국이다 이런 산술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진단입니다. 여기서 장기제 3공화국이라는 건 1987년에 헌법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구조나 정치문화는 여전히 박정희 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극심한 정치 혐오나 불신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헌법 조문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겉모습만 민주주의로 바뀌었을 뿐 그 속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는 거네요. 정말 심각한 진단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문제의 해법을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더라고요. 바로 쿠데타로 막을 내린 제2공화국 헌법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는 점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2공화국 하면 장민내각의 의원내각제,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쿠데타로 무너진 뭐 실패한 공화국 정도로만 기억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자들은 그 짧았던 시기에 헌법 정신에 주목합니다. 특히 제헌헌법이 가졌던 사회민주주의적 가치, 예를 들어 제헌헌법 84조에 명시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같은 조항들이요. 이런 것들이 제2공화국 헌법에 계승됐다고 보는 거죠. 그 정신이 쿠데타로 단절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화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사실 공화국 할 때 그 공화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냥 왕이 없는 나라 정도. 그런데 자료에서는 훨씬 깊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상태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흔히 선거, 투표, 다수결 같은 어떤 절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형식적인 것들.
그런데 공화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잘 살 것인가 하는 그 내용과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개념이에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또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저자들이 말하는 공화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현재 대통령제를 대체 군주제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5년마다 우리가 직접 왕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런 거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그 군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책에서는 대안으로 한국형 양원제 같은 걸 제안하고, 사설을 쓴 김영준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회라는 훨씬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던지는 겁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선거날 하루만 주인이었다가 다음 날부터는 다시 구경꾼이 되잖아요. 이런 대위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극복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시민회. 이거 그냥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화된 개념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회는 국회가 선뜻 다루기 힘들어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위기처럼 당장의 표는 안 되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나 아니면 연금개혁처럼 모두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고통분담 때문에 아무도 총대매기 싫어하는 그런 난제들을 다루기 위한 기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여하나요?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만 모이면 오히려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시민회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대표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같은 인구 통계학적 기준에 맞춰서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할 시민대표로 선정되셨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는 거죠.
와, 그거 정말 뭐랄까 국가대표급 배심원 제도 같은 거네요. 마치 거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겠어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배심원단. 거의 정확해요. 그렇게 뽑힌 시민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약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해요.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과 끝장 토론을 벌이고요. 이런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 즉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여론조사처럼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낸다는 거군요. 그렇게 나온 결론은 어떤 힘을 갖게 되나요?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일랜드의 경우 시민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 투표를 해서 낙태죄를 폐지하기도 했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국회나 정부가 무시하기 어려운 숙의된 시민의 뜻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국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해주는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사설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발안제 도입도 함께 주장하고요.
듣기만 하면 정말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 같아요. 시민들이 직접 나라의 주인이 되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보내주신 반박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차가운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서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같은데요. 우선 대통령제를 대체군주제라고 비판하는 것부터 반박하고 있죠.
네, 반론의 핵심은 딱 한 단어, 책임입니다.
책임이요?
네, 비판자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민이 내 손으로 직접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뽑고 그가 정치를 잘못했을 때 다음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직접 책임성에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보다 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거죠.
아, 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총리를 뽑으니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군요. 다수당의 리더가 총리가 되니까 정당에 대한 심판은 가능해도 총리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은 어려운 구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해요. 내각제는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연정이 무너지면 국정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고 총리나 장관이 수시로 바뀌면서 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인데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극심한 정치 불안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좋은 이상을 줬다가 오히려 국정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예요.
그렇군요. 그럼 시민회의 자체에 대한 비판은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선 그 시민대표를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하는데 그 추첨 과정이 정말 공정하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를 갖고 특정 성향의 사람들만 뽑도록 조작할 위험은 없느냐. 이건 신뢰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토론을 돕는 전문가들이 편향되지 않았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하죠? 아무리 양쪽 전문가를 부른다고 해도 사회자가 어느 쪽에 발언 기회를 더 주는지
어떤 자료를 더 비중 있게 다루는지에 따라 토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전문가와 운영진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회의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만약 시민 대표들이 이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상반된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평범한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토론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정말 현실적인 걱정이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정말 섬뜩했어요. 인공지능, 즉 AI를 악용해서 조작된 정보나 특정 여론을 퍼뜨려서 시민회의 전체를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요.
맞아요.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시민회가 순수한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장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니까요.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회를 악용할 가능성이에요.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시민회를 거쳐서 마치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일종의 관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프랑스의 또 다른 사례가 등장하죠.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로 곤경에 처했을 때 이걸 무마하기 위해 시민의회를 활용했다는 주장이요. 이건 시민의회의 순수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사례네요.
네. 시민 참여라는 좋은 명분이 오히려 기존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비판입니다. 결국 비판자의 주장은 시민의회라는 제도가 가진 이상적인 목표는 알겠지만 현실에서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취약점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죠. 정말 팽팽한 논쟁인데요. 한쪽에서는 87년 헌법 체제라는 옷이 이제 우리 몸에 맞지 않고 12.3 비상계엄으로 그 옷이 완전히 찢어진 게 확인됐으니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재단하는 시민의회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새 옷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재질도 약하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입었다가는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셈이죠. 그러니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시민이 직접 책임을 묻고 심판할 수 있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잘 수선하고 보완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제도가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냐 이런 논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신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작위로 뽑힌 내 이웃들의 집단적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토론 과정을 설계하고 돕는 전문가 집단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그렇다에 가깝다면 시민회의의 마음이 갈 것이고 아니오에 가깝다면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제기된 새로운 헌법 질서 논의를 아주 깊게 다뤄봤습니다. 공화와 시민회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개혁론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경고하는 현실적인 비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료들이었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의 비판자는 시민회의 지지자들을 향해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지며 글을 끝맸습니다. 시민회의가 정말 사특하지 않고 의로운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딜까요? 조작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민의 직접 권력을 실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기까지 온 기존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며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